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가을 학기를 맞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을 학기를 함께 준비하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1절로 12절 말씀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100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100개 하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나아가셨을 때 요한이 말립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을 내게 오십니까? 만류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요한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라.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너무나 익숙한 글을 읽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요한에게 허락을 구한 것은 넌센스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에게 허락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표현은 겉모습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껍데기만 사람을 쓰고 오시고 속에는 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에서부터 속에까지 100%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어떤 부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신 반인이 아닙니다. 반쪽 하나님이고 반쪽 인 그런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소리 목사인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네,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여름 성경의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네, 전체 주제는 하나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는지 오늘 설명합니다. 목사님. 끝에 가서 또 물어볼 거예요. 제가 또 시험 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은 50% 인간, 50%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셨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의 대표로 오셔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의 대표로 요한에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자, 여기서 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우리가 별로 주어에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약에서는 주어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식을 행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단어 우리라는 단어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과정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너의 사역은 완성이 된 것이고 이제 나의 사역이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종결을 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내가 이것을 행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의 사역도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사역도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또는 종을 이렇게 100% 인정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희가 누구를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이제 그 바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로 넘겨지면서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종결을 이루고 구약 시대는 종결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가 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면서 죄 없으신 분인데 요한이 대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받았던 세례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에게 베푸신 세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죄인의 대표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더 이상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대표로 오신, 죄인의 대표로 오신 메시아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과 동일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파이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과 같은 부류로 역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그런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하나로 역임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우리와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그는 우리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인의 대표로서 그리고 죄인들과 동일시하심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예수님 세례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과 동일시하셨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또는 속죄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는 말씀을 요한이 새롭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새롭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가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그가 몸을 씻고 그리고 먼저 제사장 된 그의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몸을 씻는다는 것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물로 씻어야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건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제사장으로서 성결되는 과정, 컨세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또는 set apar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일반적인 레위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라고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성결 또는 임직이라고 합니다. consecration 또는 ordination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회개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결되는 세례를 받으셨던 것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이유입니다. 죄인을 대표해서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죄인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의식이었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서 성별케 됨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는 물로 씻는 의식을 행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는 완전히 100% 완전히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고 메시아로서 구별된 임직,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의식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랬다면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라는 자격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가 40일 되던 날, 그는 어머니가 성별케 하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산모가. 그때 예루살렘에 가시고 또 12살 될 때 가서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부모님이 막 찾으러 다니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필요 없었지만 모든 과정을 똑같은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과정을 다 거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또 30세 되던 때 나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셔야만 사탄이 objection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 대리자서 거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셔야지만 이제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3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100%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을 때 사탄이 또 objection 할 수 있습니다. 출발할 때도 예수님은 사탄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모든 절차를 다 거쳐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는 33년 반 동안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 들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사탄이 objection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사탄이 반대할 수 없도록 완전한 삶, 의로운 삶을 사시지 않으면 메시아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메시아를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죄 없이 오셨고 또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유대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물로 씻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사장의 성별 의식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구별이 되셨을 때 그 다음 과정은 뭐였습니까? 제사장들에게는 레위기 8장이나 민수기 8장에 보면 그 다음에 기름 붓는 과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름 붓는 과정이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부분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 우리가 항상 다른 말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기름 붓는, 성령의 기름 붓는 예식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확증적인 말씀이 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뭐를 하신다기보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놀라운 의식이 즉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죠 예수님. great high priest for us 하고 옆에 히브리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큰 대제사장이 이제 임직을 하실 때 거기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출발하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부의 확증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확인해주는, 컨펌해주는 중요한 의식이 이제 여기에서 거행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 only begotten son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표현을 쓰셨던 이유가 이렇게 이삭 대신 다른 양을 공급하심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어린 양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선언하신 놀라운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때 쓰였던 표현이 너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전주곡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My beloved son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The Son of God이라는 표현은 항상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오늘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100%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구약 성경, 그들의 성경인 구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라는 의미를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신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장에 나오는 42장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을 보내리니 그가 나를 기쁘게 하리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나의 종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완성하는 종으로서 이렇게 보내신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4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세례 받자마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요. 예수님 세례 받는 순간부터 예수님 십자에 달리신 그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끌어갔던 자이기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시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죄인의 대표로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성결케 하는 의식을 성별의 의식을 받으신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대표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는 임직식 또는 안수식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우리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당연히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뭐 세례 공부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해서 몇 달씩 있다가 세례를 베푸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이 보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를 믿자마자 항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원래는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하면 바로 세례를 베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그때그때마다 세례를 베풀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세례받은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종을 보내신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자들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해 공부해온 예수님이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세례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은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더라도 사실은 한참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들은 새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최소한 몇 주씩 교육을 하고 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관습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제 새로 예수님 믿은 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하게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2, 3주 공부하시고 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느냐? 우리는 가장 좋은 구절이 로마서 2장 3,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좀 쉽게 바꾸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3, 4절이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으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원래는 물속에 들어간다 나왔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고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 혹은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즉 끊어졌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끊어짐은 항상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연합한다. Union with Christ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부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개인적인 의미는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reconciliation이라고 표현하고요. union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해 한다는 면이 있죠. 물로 씻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주자 중생의 씻음과 cleansing by the rebirth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renewal by the Holy Spirit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씻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죄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삶을 헌신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sign of salvation을 강조합니다. 세례는 곧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표다. sign of salvation이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영어로는 commit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mitment of the clear good conscience toward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가까이 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라고 우리의 선한 양심의 결단이라고 예루서 3장 21절이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세례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두 번째 이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결단의 의식이고 표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를 한 페이지 쓰셔야 되는데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깨끗게 하심에 대한 표현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리고 결심합니다. 라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깨끗게 함과 결단의 요소가 반드시 신앙 고백에는 표현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소리? 오케이. 한국말로 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이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기억했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지? 예. 그래서 세례의 개인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고요. 공적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또한 인정하는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한 후에 문답을 합니다. 세례받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문답을 통해서 예라고 대답하고 사양을 하면 그러면 반드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회중에게 묻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례받는 사람을 또는 사람들을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여서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그래서 세례식은 세례받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 교인들 앞에 서약을 하죠. 또 동시에 온 교회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세례받는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동시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공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개인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단의 헌법이 금지합니다. 반드시 온 회중이 모인 데에서만 세례를 베풀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을 함께 약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세례받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서약을 하고 또 회중과 함께 서약을 함으로써 그것이 다 된 다음에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성경과 각 교단의 헌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교회 앞에 회중 앞에 공포 고백함으로써 이제 온 교우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를 간단하게 확인한 후에 함께 서약을 해서 하나 되는 의식이 바로 이 세례식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We're baptized into one by the Spirit. By one Spirit.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지만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죄인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가 성별케 되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출발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세례로 시작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동안 말씀이지만 가톨릭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인데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 이름의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이게 세례가 개인적인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뭐 바람직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님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통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섬기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교인이어야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봉사의 자격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그러나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교회가 정한 것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들, 예수님을 믿지만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세례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세례를 미룰수록 나중에 더 세례 받기 어려워집니다. 빨리 받으신 게 좋고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로 공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세례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세례를 명령하심으로 공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 마태가 성경을 잘 썼죠.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올지어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들과 세례받은 사도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을 학기도 세례로 시작한 편이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신창에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고 아름답게 열매 맺고 풍성한 가을 학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까지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힘차게 가을 학기를 출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는가를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받을 필요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대표로 세례 받으심으로 이제 새로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세례 받고 믿음 안에서 힘차게 여정을 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가을 학기를 힘차게 출발해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한 학기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